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속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교구 최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전례력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일주일 성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중점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가져다 씻어드리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할 베드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첫날인 오늘 우리는 성주간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면서 베타니아의 한 잔치집으로 초대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나자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순나르드 향유 한 리브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기서 순나르드 향유 한 리브라의 가치는 예수님 시대 노동자들의 1년 치품싸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수건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그 여인의 영광과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 베타니아에 오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히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돈을 허비한다면서 비난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유다의 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마리아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반대로 돈주머니를 차고 있던 유다는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낭비라고 개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의 향유병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유다처럼 이것을 아껴서 어디에 쓸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가득 펴진 향유의 향기처럼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이 성주간 동안 우리 공동체와 이웃에게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해 보임으로써 온 인류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할 사명을 지닙니다. 이것이 교회 선교 사명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 파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사명에 제자들도 동참하도록 분부하셨고 직접 그들을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에 교회는 미사가 끝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를 외치며 모든 신자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견합니다.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세례를 베풀어 신자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하느님 안에 누리는 친교에 참여케 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다산북스에서 펴낸 원태연 작가의 책 원태연의 작사법에서 맨 처음 내 감각과 마주했을 때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감각이 있다는 걸 안 순간이 있다. 우리 때는 테이프 시절이었다. 누나에게는 이런저런 노래 테이프가 많았는데 난 특이하게도 그 앨범 안에서 타이틀곡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수록곡을 더 찾아들었다. 왜인지 그것들이 더 좋았다. 나중에는 꼭 그 노래가 히트했다. 그때 나는 내가 이쪽으로 감각이 있구나 눈치를 챘다. 물론 아무한테도 확인시킬 순 없었지만 한 번은 누나 워크맨을 몰래 학교에 가져가서 들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이문세라는 가수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노래였는데 첫 소절이 나오자 세상이 싹 하고 사라졌다. 첫사랑도 안 해본 나이였다.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다음 딱 드는 생각. 난 왜 이렇게 못쓰지? 였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가 아니었다. 난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의 가사를 그대로 받아 적어봤다. 글로 적힌 가사를 보니 고개가 갸웃해졌다. 멜로디 위에 얹어진 노랫말에서 받은 느낌과는 전혀 달랐던 거다. 그렇게 노랫말은 글이 아니란 걸 알았고 나에겐 좋은 곡과 가수가 없어서 저렇게 쓰지 못하는 거라며 스스로 위안 삼기도 했다. 그 후로 듣고 좋았던 가사는 다 써보는 버릇이 생겼다. 어쨌든 작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첫 계기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난 늘 이 순간을 말한다. 물론 작사라는 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훨씬 훗날이지만 장담하는데 아마 한 번이라도 작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분명 어떤 노래를 듣고 어쩔 줄 모를 만큼 감동받았던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로시니 작곡의 작품입니다. 코린토의 포이 중에 나타나는 곡인데 하느님 이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들으니?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링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종려 주일 미사에서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며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해 예수는 무장하지 않았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으며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며 예수는 언제나 폭력을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발언은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피트 헤그세이 국방장관 등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미국의 고위 관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도 모임을 주관하면서 자비의 가치가 없는 이들에 대한 압도적인 폭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13일에도 분쟁에서 중대한 책임을 지는 기독교인들에게 고해성사할 겸손과 용기가 있는가라며 미국 집권 세력을 꼬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기독교 장로교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현재 미국 정부의 상당수 고위급 인사들은 가톨릭 신자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적인 연료 공급 중단 사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연료를 우선적으로 할당받을 대상과 배급 절차를 담은 연료 비상 대응 계획의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마스덴 포인트 정유소 폐쇄 이후 뉴질랜드가 수입 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당 계획의 핵심은 공급 부족 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습니다. 최우선 공급 대상에는 경찰, 소방, 구급차와 같은 응급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방, 전력 및 수도 및 수도 등 필수 인프라 유지 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료품과 의약품을 운송하는 핵심 물류망과 대중교통 서비스도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에너지 자원부 장관이 연료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 정부는 연료 회사에 비축분 분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일반 시민의 주유량 제한이나 주유소 운영 시간 통제 등의 강력한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당장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급제 같은 사후 처방도 중요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근본적으로 국내 연료 비축 용량을 대폭 확대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발표는 뉴질랜드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인 관리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는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한 이주노동자 사기 사건과 착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한 축은 노동자 보호입니다.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비자 사기를 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국제적 평판과 공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방 권한의 확대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이주민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추방 결정에 대해 인도적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비교적 넓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항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제한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야당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뉴질랜드에 가족이 있거나 장기간 거주한 이들이 기본적인 자기 변호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착취로부터의 보호라는 인도적 목적과 공공안전을 위한 강제 퇴거라는 법 집행의 효율성 사이에서 팽팽한 균형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데이비드 세이머 규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의 갈등 고조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연료 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세이머 장관은 현재 뉴질랜드의 연료 저장 및 유통 과정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관료적 장벽이 소비자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경쟁을 촉진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수입터미널의 운영 효율화와 도매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엔젤스 퍼스트 당의 윈스턴 피터스 당수는 지난 주말 열린 당 공식 행사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당만이 뉴질랜드 노동계층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스 당수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거대 양당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엔젤 퍼스트 당은 강력한 민족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임금 상승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차기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경제분석가 마크 리스터는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이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다시 끌어올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운송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모든 소비재 가격에 전이되어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물가 상승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리스터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리스터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되 장기적인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가 파동이 가계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뉴질랜드 경제 향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북서부 지역을 필두로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이 완연한 구매자 마켓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신규 공급 주택과 기존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반면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엄격해진 대출 심사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 수요는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거래 조건을 완화하는 등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입지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최적의 시기이지만 판매자들에게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3월 말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본격적인 독감 예방 접종 시즌의 시작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 감염은 단순히 호흡기 질환에 그치지 않고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최대 3분의 1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통해 합병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지역 약국과 클리닉에서 접종이 가능하므로 겨울철 대유행이 오기 전에 미리 면역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적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곳곳에서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들이 현행 개통제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현행법이 위험한 견종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통제 구역 확대와 공격성이 확인된 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무책임한 견주들로 인해 무고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응답해 조만간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전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되며 오후 들어 오클랜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원장,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회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죠? 요즘에 겨울이 한창이죠. 감기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병이라고 그렇긴 그렇고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까 내심 염려가 됩니다. 그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머리에 떠올렸을 만한 이야기들 한번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억울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꽤나 자주 우리가 놓이는 감정적 상태이죠. 무언가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왠지 한국 사람하고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이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부당한 일에 느끼는 어떤 감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분명히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6장과 함께 이 억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억울함이란 감정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성찰해 보죠. 저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놓이셨었던 그 감정의 상태를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들이 보통 억울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그 분노나 그 불쾌함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속 시원하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그럼 억울한 감정이 그나마 줄고 억울한 감정이 아니겠죠. 억울하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겠고요. 무언가 소리내서 억울하다라고 머릿속에 떠올렸지만 이 억울한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 보면 좀 분노나 또 불쾌함과는 다른 무언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핵심 안에는 아 내가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이 손해보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굳이 말로 바꿔보자면 마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그 억울하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에 설명되지 않는 그 핵심에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물론 규칙이나 법에 따르면 내가 단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법이나 규칙이 미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왜 나만 그런가 왜 나한테만 그러는가 라는 생각도 억울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을 어기고 그리고 규칙에 어긋났다라는 측면하고 이 억울한 감정을 함께 묶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맥락에서 좀 보자는 거죠. 지금의 심리학에서 억울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그 분노나 슬픔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묶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그 정서 또는 상황에 대한 판단에 가깝다고 그렇게 전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정의 감각이 훼손되었을 때 일어나는 정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 개인이 내리고 있는 그 정의로운 상황이 헤쳐졌을 때 발생하는 그 개인의 정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서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래도 이거 고통을 통해 내가 충분한 이익을 끌어낼 거야 라는 것으로 뭐 인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흘려보낸다거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억울하다라는 감정, 정서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훼손된 자신이 생각하기에 훼손된 그 정의 감각, 정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인간에 대한 그 설명과 함께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좀 설명한 그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멜빈 러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회 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안에서 세상이 또는 사회가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맥락의 인과관계로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그 인과관계와 함께 우리 개개인들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개념들을 그 안에 꼭 포함시킨다고 해요. 뭐 규범적인 기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 세상이 이래서는 안 돼.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라고 우리들은 인과관계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또 이 멜빈 러너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정의로움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세상이 항상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겪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 그 규범적인 기준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단순한 실망이나 슬픔, 분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억울함을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핵심어인 것 같습니다. 마땅한 상황, 마땅히 지켜야 하는 무언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기준, 그 선이 무너졌다는 상황 판단에서부터 이 억울함이 싹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가지고 나는 이 억울함이 분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에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그 되새기는 과정으로 몸 안에 감정 안에 깊게 박히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함과 관련해서 이제 서양 철학자 중에는 이제 니체가 르상티망이라는 이야기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검색이 잘 되니까요. 르상티망은 니체가 이야기한 르상티망은 그래서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 분노 감정은 감정적인 어떤 소진이 아니라 그 정치력으로 이어진다. 세상을 바꿀 동력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억울함이 어떤 개인이 판단하고 있는 인과관계로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는 어떤 마땅하다라는 그 규범적 기대, 규범적인 희망, 그들이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동력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 왜 그럴까요? 단순히 사건에 대한 그 1차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또는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마치 뭐 분노와 비슷하게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감정 상태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 촉발이 되면 다시 또 그러한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니라 타인의 태도에 대한 또는 타인이 그렇게 행동한 의도에 대한 그 나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억울함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놓여있는 어떤 사회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왜곡된 상황 또는 왜곡된 태도, 왜곡된 의도, 잘못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즉각적인 팔을 꼬집었으니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의 차원이 아니라 해석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아이들이 막 서러워서 울 때 막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살펴보면 뭐 장난치다가 울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빠가 장난으로 딸의 팔을 꼬집었다고 가정하죠. 여러 차례 꼬집으니까 이렇게 그 딸이 어느 순간 처음엔 장난을 여기다가 나중에는 막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꼬집는 여러 번 반복됐던 꼬집음이 아버지가 장난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뭐 물건을 집다가 팔을 이렇게 뭐 만져가지고 꼬집는 것처럼 됐다고 한다면 그 딸은 그렇게까지 뭐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더라도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 이 말씀이 뭐냐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 안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에 대한 해석, 그가 품었던 의도에 대한 해석이 항상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거꾸로 보자면 우리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100%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삶을 살아봤다면 그가 한 선택의 의도를 100%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논리적으로 유추해보고 뭐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맞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상황에 대한 또는 그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의 태도에 대해 내가 해석을 달리하는 순간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지점 감정 안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함께 맞닿아서 이 해석이 달라졌을 때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른 쪽으로 성숙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이 더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억울함이라고 느껴지는 감정 안에서 또 다른 요소 하나는 핵심적인 요소 하나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 세 번째로는 바로 나는 그 피해자다라는 것 나는 선택할 수 없이 당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나 스스로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요소가 그렇거든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어. 내가 보기엔 저게 마땅하지 않은데 나를 함부로 대했어. 저 사람은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을 거야. 난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화가 나. 라는 억울함에 있어서 이게 100% 정답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100%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수동적인 입장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좀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도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했는데 유대인인데 그가 했던 이야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그가 했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면 우리가 늘 항상 모든 상황에서 수동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에 제 주장을 좀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심지어는 그 죽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수용소 안에서도 그 각 개별 인간들이 어떻게 무언가를 선택했는지 지극히 수동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 또한 상황에 대한 해석 그의 의도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으니, 그리고 그 해석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 내 자신이 그로부터 당했다라고 하는, 또는 상황에 그냥 내맡겨졌다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나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해석 또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해석하고 또 기대하고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단순히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고 한다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적인 감정은 싹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키 데시아노니 부른 Needles and Pins입니다. 제키 데샤논의 Needles and Pins, 바늘과 뭐 송곳들이겠죠. 그 Needles and Pins의 가사는 그 어떤 억울함, 내 안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을 이 바늘과 이 송곳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먼저 첫 번째로 규범적 기대,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 기대와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그 해석이 전제된 감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바로 수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로서 놓는 수동적인 어떤 자기 규정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억울함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반응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기대, 우리의 희망, 또는 우리의 해석을 담고 있는 보다 더 복합적인 그 상황 판단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또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가 망가졌을 때 나오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무조건적으로 없애야 하고 사라져야만 하는 감정으로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감정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기대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또는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계속해서 사로잡히시고 그 감정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들을 한번 그 기도 중에, 성찰 중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억울함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판단, 세상과 나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고 기대를 품고 있으며,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나의 생각이 담고 있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찰을 토대로 시편 26장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편 26장을 전체 다 읽지는 않겠지만 다윗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시편 26장을 노래한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우기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억울함이란 감정으로 이렇게 살펴보니 시인 스스로 바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대하고 있는 해석, 세상을 대하고 있는 해석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하튼 한번 이 26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함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부분으로 26장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만 하나 한 부분으로 좀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를 묶을 수 있고 그리고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로 나누어서 다섯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왜 1절을 따로 첫 번째 부분으로 따로 뗐을까요? 왜냐하면 1절에 이 26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마치 간판처럼 시가 시작하는 첫 지점에 이미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역을 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직역을 한번 제가 해볼까요? 주님, 저를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저의 결백함으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믿음을 두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소 투박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원인절로 해서 주님께 믿음을 두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두 가지의 원인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는 지나가고요.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1절의 요소는 바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 드리는 청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끝으로 희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청원과 고백,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라고 이 세 가지 요소로 1절을, 26장 1절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청원, 그리고 고백, 희망에 대한 요소는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용감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시편 26장의 시인을 마소라 본문에서는 그 다윗이라고 시인을 이제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쩌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라는 상황을 좀 염두해서 이 구절이 이 26장이 이렇게 편집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해석을 다는 것이 지금 나왔던 표현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많이 설명해 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 성서에 드러난 것처럼 다윗이 잘못한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26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어떤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꽤나 좀 다른 맥락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과연 그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힌 원죄는 우리의 보잘것 없음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과 화해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얼마나 결백하게 살아왔게요 라고 말씀드리기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치 그 방 안에 그냥 형광등이 켜있다가 엄청나게 밝은 방송용 조명이 확 들어왔을 때 평소에는 못 보던 먼지나 얼룩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결백합니다 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어쩌면 이제 기도인 거죠. 시편의 26장이요. 시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여 시인과 함께 한번 이어가보자고요. 뭐 어떤 상황을 상정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 고통받는 상황이 뭐 여기에서는 악인들의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뭐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병환이 깊어져서 하느님 앞에 건강을 청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하느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결백하다고 이야기하는 시편의 26장의 시인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저도 잘 모르는 저의 결백함과 저의 사랑을 보아주십시오. 저는 그 재앙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라고 모두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기도가 따라오기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보볼까요?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죠. 2절에서 반복적인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의 귀를 끕니다. 시험하다, 살펴보다, 달구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검사하는 것, 조사하는 것, 꼼꼼히 살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별하는 어떤 그런 동사의 그 병렬적인 연결입니다. 시인은 그만큼 당당한 거겠죠. 하느님 앞에 제가 얼마나 당당한지 당신께서 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마치 그 금속의 불순물을 이제 없애는 것처럼 달구어 보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제가 결백합니다, 결백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2절에 나오는 그 달구어 보십시오 라는 그 동사 안에 이미 시인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청하고 있는 있지만 자기의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순물과 같은 그런 자신의 비루함도 마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금속을 재련할 때 계속해서 금속을 달구면서 그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애를 쓰잖아요. 그죠? 불순물을 살펴서 액체로 만들어서 붓는다던가. 가끔씩 유튜브로 이제 금을 재련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거든요. 일전에. 그때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이 달구어서 재련하는 것, 달구어 보십시오라는 이 청원이 바로 그 금속에 존재하던 불순물들을 막 그 대장장이 하시는 일하시는 분께서 없애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만큼 하느님께 결백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모르는 탓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1절에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결백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에 찬 주장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께 청원을 하고 있다, 간청하고 있다 라는 그 청원의 두께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아 보입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 드러나죠.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자들, 음흉한 자들, 악인들,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 걷지도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다. 저는 저의 지향으로서 세상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선택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 노래 듣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억울함에 대한 그 기준들, 요소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인이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억울함에서 비롯됐던 억울함이라고 이름을 붙여봐도 될 만한 이 청원은 바로 악인들, 무도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들을 악인과 무도한 이들이라고 이해하고 그들과 멀리한 그들에 대한 의도에 대한 파악과 해석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맞을 수 있죠. 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인에게 그를 함부로 해하고자 달려든다면 시인은 그 앞에 당하며 하느님께 억울하다고 소리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고통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래서 이 26장의 시인이 이야기하는 감정의 두께가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면 억울함이라고도 우리는 이름 붙여서 26장과 함께 우리의 억울함을 기도로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그러면 시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남은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른 The Way We Were입니다. 스트라이샌드가 부른 The Way We Were, 우리가 머물렀던 그 길. 그래요, 노래 좋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죠. 시편 26장에 다윗으로 나오는 이 시인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연애 좀 드러납니다. 바로 주님의 집, 당신께서 계시는 집이라고 8절에 나오는데 뭐 당신 영광이 깃든 곳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연과 끝에서도 드러나는데 시인이 바라는 것, 시인이 풀게 되는 억울함을 거두게 되는 장소는 하느님 앞 예식이 들려지는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하느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곳에서야말로 그의 억울함이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지금 당신께서 바라시는 곳에 서 있으니 이 예배 모임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느님께 청원한 거겠죠. 다시 이 억울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죠. 억울함이 단순히 감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기대, 희망을 품고 있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도 또한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이해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은 때에 원하지 않은 장소에 또 원하지 않은 곳으로 원하지 않은 때에 왔다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선택은 단 하나도 없죠. 우리는 이곳에 부름받아 왔고 부르심을 듣게 되면 갈 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주체적인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나의 욕심 또는 나의 오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삶을 살면서 마치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아예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또 불러주실 때 이곳에 와서 그 모습 그대로 떠날 것이니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 즉 내가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감정 또한 좀 다른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한데 그 가운데에서 억울할 게 또 얼마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억울할 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다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모든 삶의 다른 선택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수동적으로 당해야만 해서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억울할 뿐이니 그냥 다른 선택들처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다른 선택들처럼 이 억울함으로 이끌어가는 나의 이 상황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선택 중에 하나가 뭐가 될까요? 시인처럼 하느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저 억울합니다. 저 이렇게 결백한데 왜 저를 이 상황에 두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믿고 있죠. 당장 눈에 드러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꼭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요.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69편 지휘자에게 나리꽃 가락으로 다윗.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의 하느님을 고대하느라 제 두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저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 음흉한 제 원수들이 힘도 셉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당신께는 저의 죄악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주 만군의 주님, 당신께 바라는 이들이 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을 찾는 이들이 저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가 제 얼굴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식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 저에게는 우셋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루옷을 의복으로 삼은 제가 저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가에 앉은 자들은 저를 헐뜯어대고 주정꾼들은 조롱의 노래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 마음에 드시는 때에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당신 구원의 진실로 제게 응답하소서. 진창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제가 빠져들지 않도록 제 원수들에게서 물속 깊은 데에서 제가 구출되게 하소서.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시면이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가 너그러우시니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를 돌아보소서. 당신 종에게서 얼굴을 감추지 마소서. 제가 곤경 속에 있으니 어서 저에게 응답하소서. 제게 가까이 오시어 저를 구해내소서. 제 원수들을 보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께서는 제가 당하는 모욕을, 제가 당하는 창피와 수치를 아십니다. 저의 적들이 모두 당신 앞에 있습니다. 모욕이 제 마음을 파수어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정을 바랐건만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이들을 바랐건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음식으로 독을 주고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서 덫이 되고 태평스러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는 늘 휘청거리게 하소서. 그들 위에 당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소서. 당신 진노의 불길이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이 사는 곳은 황폐해지고 그들의 천막에는 사는 이가 없게 하소서. 그들은 당신께서 때리신 이들을 뒤쫓고 당신께서 치신 이들의 상처를 헤아립니다. 그들의 죄에다 죄를 더하소서. 그들이 당신 구원에 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저는 가련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송가로 그분을 칭송하리라. 이것이 주님께는 더 좋다네. 숫소들보다, 뿔 달리고 굽갈라진 황소들보다 가난한 이들이 이를 보고 즐거워하리라. 하느님을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 기운 차려라. 주님께서는 불쌍한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물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하느님께서는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며 그곳을 차지하고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상속하여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리라. 70편 지휘자에게 다윗 기념으로.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즐기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욕을 느끼게 하소서. 옳거니 하며 놀려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찾는 이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연료비상 대응계획의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 경제분석가는 최근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이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다시 끌어올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맞서며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종려주일 미사에서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며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해 예수는 무장하지 않았고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으며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며 예수는 언제나 폭력을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의 발언은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미국의 고위 관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도 모임을 주관하면서 자비의 가치가 없는 이들에 대한 압도적인 폭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13일에도 분쟁에서 중대한 책임을 지는 기독교인들의 고해성사할 겸손과 용기가 있는가라며 미국 집권 세력을 꼬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기독교 장로 교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현재 미국 정부의 상당수 고위급 인사들은 가톨릭 신자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가적인 연료 공급 중단 사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연료를 우선적으로 할당받을 대상과 배급 절차를 담은 연료 비상 대응 계획의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마스덴 포인트 정유소 폐쇄 이후 뉴질랜드가 수입 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당 계획의 핵심은 공급 부족 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습니다. 최우선 공급 대상에는 경찰, 소방, 구급차와 같은 응급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방, 전력 및 수도 등 필수 인프라 유지 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식료품과 의약품을 운송하는 핵심 물류망과 대중교통 서비스도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에너지자원부 장관이 연료비상 사태를 선포하면 정부는 연료회사에 비축분 분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일반 시민의 주유량 제한이나 주유소 운영시간 통제 등의 강력한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당장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급제 같은 사후 처방도 중요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근본적으로 국내 연료 비축 용량을 대폭 확대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발표는 뉴질랜드가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인 관리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는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한 이주 노동자 사기 사건과 착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한 축은 노동자 보호입니다.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비자 사기를 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국제적 평판과 공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방 권한의 확대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이주민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에 대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추방 결정에 대해 인도적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비교적 넓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항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제한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야당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뉴질랜드에 가족이 있거나 장기간 거주한 이들이 기본적인 자기 변호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착취로부터의 보호라는 인도적 목적과 공공안전을 위한 강제 퇴거라는 법 집행의 효율성 사이에서 팽팽한 균형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노숙인 등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퇴거 명령 도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종교단체들이 웰링턴 세인트 폴 대성당에 모여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커먼 그레이스 아오테아로아가 주도하고 웰링턴 시티 미션, 성공회 및 가톨릭 교구 등 여러 종교단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빈곤을 해결하기보다 노숙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그들을 사회서비스로부터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눈앞에서 치우는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주거대책과 정신건강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웰링턴의 지역 지도자들은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지역사회가 이미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퇴거 명령이 아닌 자비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침낭과 담요를 지참한 채 의회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성당 앞마당을 지키며 연대 의식을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시대 대응을 위한 연료 규제 완화 검토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세이머 규제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의 갈등 고조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연료 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세이머 장관은 현재 뉴질랜드의 연료 저장 및 유통 과정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관료적 장벽이 소비자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업계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경쟁을 촉진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수입 터미널의 운영 효율화와 도매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엔제 퍼스트당의 윈스턴 피터스 당수는 지난 주말 열린 당 공식 행사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당만이 뉴질랜드 노동계층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스 당수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거대 양당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엔제 퍼스트당은 강력한 민족주의적 경제 정책을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임금 상승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비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차기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됩니다. 경제분석가 마크 리스터는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다시 끌어올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운송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모든 소비재 가격에 전이되어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물가 상승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리스터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리스터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되 장기적인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가 파동이 가계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뉴질랜드 경제 향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북서부 지역을 필두로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이 완연한 구매자 마켓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신규 공급 주택과 기존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반면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엄격해진 대출 심사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 수요는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거래 조건을 완화하는 등 구매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가격은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입지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최적의 시기지만 판매자들에게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3월 말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본격적인 독감 예방 접종 시즌의 시작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 감염은
단순히 호흡기 질환에 그치지 않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최대 3분의 1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예방접종을 통해 합병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지역 약국과 클리닉에서 접종이 가능하므로 겨울철 대유행이 오기 전에 미리 면역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적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곳곳에서 치명적인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들이 현행 개통제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현행법이 위험한 견종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통제 구역 확대와 공격성이 확인된 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무책임한 견주들로 인해 무고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응답해 조만간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실시된 로또 추첨에서 뉴질랜드 전역을 설레게 했던 12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당첨자가 2명이나 탄생했습니다. 이번 파워볼 추첨은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첨자 중 한 명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다른 한 명은 남섬의 중소도시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각각 수백만 달러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되어 하룻밤 사이에 자산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로또위원회 관계자는 당첨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전문적인 재무설계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당첨 소식은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잠시나마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화제거리를 제공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맞서며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주변국인 UAE와 바레인의 알루미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이에 대응해 프랑스가 UAE에 라팔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서방의 군사 개입도 노골화되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파키스탄과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이란과 별도의 통행 합의를 시도하는 등 에너지 수급을 위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펜타곤이 이란 내 특정 전략 지역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이번 전쟁이 단순 공습을 넘어 전면적인 지상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러시아 사마라 및 야로슬라블 주의 정유시설과 화약 공장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내 주요 에너지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서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자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수급 안정을 위해 4월부터 가솔린 수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인 에너지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추가적인 공급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거역부국들과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의 보복 공습에 대비하면서도 본토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토요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 참여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미국 전역 3천 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약 9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 스퀘어는 로버트 드니로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독재적 통치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런던과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혐오 집회라는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까지 시위가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반영해 1조 4천억 원대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설정했습니다. 한수원의 대규모 손실은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전력 공급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한전 연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수원 해외 사업 부문의 공사 손실 충당 부채는 1조 4,3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5,446억 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한 분기 만에 3배 가까이 폭등한 수치입니다. 공사 손실 충당 부채란 향후 공사를 마칠 때까지 예상되는 총 비용이 총 수익을 초과할 경우 그 예상되는 손실액을 부채로 인식해 미리 회계에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확정적인 적자는 아니지만 현재의 데이터상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을 장부에 미리 기재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약 1조 2146억 원은 한수원이 2022년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엘다바 사업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가 주도하는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원전은 러시아의 노형인 VVER-1200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표준 규격에 맞는 기자재를 조달해야 합니다. 한수원은 이 사업에서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 등을 맡았으나 러시아 규격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자재 수급난과 가격 폭등이 겹치며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고 한수원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한수원의 공사 손실 충당 부채에서 나머지 2,200억 원은 루마니아 3중 수소 제거 설비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의 이러한 대규모 손실은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 모기업인 한전의 실적 악화로 직결됐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부채 설정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라며 비용 관리와 자구 노력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 헤럴드, RNZ, 스타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7원 1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5원 8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8원 4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전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되며 오후 들어 오클랜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원창,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자의 게시판입니다. 프리 퍼포먼스 앤 워크숍 안내입니다. 오라케이 아트와 앨리슬리 아트가 학교 방학 기간 동안 이틀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행사를 개최합니다. 무료 서커스 및 드라마 공연과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 마화이화이 서커스 아트 청소년 공연단, 탈리아 푸아의 몰입형 연극 작품 새를 상둥이로 둔 소녀, 저글링 워크숍, 공중 서커스 워크숍, 랜턴 만들기 공예 워크숍입니다. 별도의 경험 없이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3일, 14일 엘리스리 월 워 메모리어 홀 134에서 138번지 메인 하이웨이 엘리스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 미술 워크숍 안내입니다. 어린이 미술 워크숍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린 예술가들이 즐겁고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창작하고 실험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가이드와 함께 세션을 통해 다양한 미술 재료와 기법을 접하며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4월 5일 토요일 1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샌드링햄 커뮤니티 센터 메인홀에서 있습니다. 수학실력 키우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수학이 고민이신가요? 닥터 민스가 도와드립니다. 매스 위드 민스가에 참여해보세요. 수학실력을 키우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숫자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무료 수학 상담소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웨스트게이트 지역 테마나와에서 있습니다. 4월 20일, 5월 4일에도 있습니다. 파파쿠라 라이브러리 우클렐레 클럽 연주안입니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함께 어울려보세요. 무료 우클렐레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헬러리 라이브러리 209번지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파파쿠라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우클렐레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